좀 비도 오고 이제 저기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를 보이시면서 반갑게 웃으시고 그리고 손을 꽉 잡아주시고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잡으셨던 분이들을 또 잡아도 좋습니다. 우리 어른들께도 인사드리고 같이 이제 밝게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4장 1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고 또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난 기쁨으로 정말 어떤 환희의 충만함을 누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매 순간마다 주님 의지하면서 애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도전이 식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멀어진 듯한 그런 느낌으로 허망함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회, 게인스빌 교회도 보면 우리가 정말 올한해 동안에 교회 좀잘 되게 해보려고 정말 여러 집사님들과 우리 교회 일꾼들이 많이 애쓰고 그리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함께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했던 그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겠지만 주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면모를 더 가꾸어 가려는 그런 모두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더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 신앙의 보다 더 깊은 정수, 그 신앙의 에센스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013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빌립보서 3장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 시간을 맞으면서 신앙의 정말 에센스의 회복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3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물론 연결된 것이죠. 우리 첫 번째는 여태까지 우리 빌립보서 3장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정말 중심이 되는 메시지,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교훈이 무엇일까를 한번 다시 한번 살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그 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우리가 이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바탕 위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그 소망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을 살폈던 목적은 이것이었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자신의 인생과 또그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무엇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을 살피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 살면서 나는 옛날에 가졌던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또는 물질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라는 그런 생각만으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자족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바울의 가르침에 가깝지가 않습니다. 가난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에서 올해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말씀,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었죠. 예수님께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나를 지배할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정말 나보다도 훨씬 크신, 세상보다도 훨씬 크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묵상해서 체득하는 그런 과정까지 가는 것을 예수님께 배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식의 습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화되는, 그 지식이 체화되는, 몸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기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쉼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쉼은 무엇이죠? 단순한 내 마음의 편안함, 그리고 내 주변에 문제가 없는 상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쉼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되든, 어떠한 극심하고 그리고 어떠한 어지러운 상황이 이루어지든 일어나든지 간에 하늘로부터 얻어지는 평강과 안식, 즉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나의 내면에 새롭게 정립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축복이 내 삶에 부어지고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쉼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쉼의 삶은 내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삶. 무엇 때문에요? 나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의 질서가 새롭게 정립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원과 축복이 내 인생 속으로 쏟아 부어져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쉼의 삶, 안식의 삶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예수님께 정말 부단히 매달리면서 배운 것들을 말하고 간증하죠. 먼저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매 순간 다시 얻고 또 얻지 못하면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세계 속에서 내게 세워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목표를 알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붙들기 위한 바울의 열정이 빌립보서 3장 곳곳에서 이제 나타났고 우리는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자동으로 모든 축복을 얻고 다 된 것처럼 절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었던 바로 지극히 커다란 동기부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세워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서 얻을 그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상을 향해서 가는 그 삶에 대한 열정 그리고 헌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아, 결국은 자기가 얻을 상, 아, 그것 향해서 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로구나. 아, 이거 역시 신앙도 이기적이구나.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돈을 목표로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하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그냥 예수님이 주실 상을 추구해서 그래서 그 상을 얻고 나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고 그 뭐 별반 차이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울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이제 생긴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누가 가장 먼저 불편해지고 힘들어집니까? 자기 자신이죠. 원망과 불평에 있는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딛고 내가 감사의 제목을 하나라도 찾으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결국은 자기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니까 그 사람도 역시 뭐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이런 이상한 논리에 속지 마시고 빠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이것은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 이렇게 편을 갈라놓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도 알 수 있는 도덕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이상한 논리로 궤변에 빠져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도 더 감사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산다라는 말은 우리의 세상에서의 말하는 도덕적인 그 선한 차원을 뛰어넘은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자기는 물론 자신의 주변을 충족시키는 길로서 인간 본연의 마땅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뭐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마땅치 않은 일이고 이것은 생각지도 않아도 될 일입니다. 생각지도 않아야 될 일을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얘기를 했죠. 괜히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나는 푯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먼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 나라에 대한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자기를 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도 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다라는 말씀 아시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고 증거되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땅에 발을 대고 있는 지금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우리 자녀도 잘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우리 직장도 잘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지극히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방향을 잃어버렸고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위에서 주신 목표를 향해서 전심으로 사는 것, 위에서 주신 목표를 향해서 전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에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는 길이고 나와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있죠.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신앙 그룹의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진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무엇이 그렇다고요? 위에서 주신 목표를 향해서 전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 드렸는데요. 한 가지는 한 개인의 삶에 생명의 활력을 얻는 길 또 공동체적으로 진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길 이것은 자신의 인생에 부어주시고 또 보여주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면 자기도 잘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는 채 자기 삶이 자꾸 침체되어 갑니다. 다운되어 갑니다. 그리고 다운되어 가면서 그것이 이제 굉장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위축되는 삶으로 자꾸 바뀌게 되고 그 위축되는 삶은 또 고질적인 또 여러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고 힘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동체적인 협력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모두는 20세기에서부터 21세기로 넘어온 사람들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80년대, 90년대, 2000년, 그리고 2010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4세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무엇이 좀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그렇게 21세기에 들어와서 또 특히 2010년도를 넘어오면서 더욱더 힘들게 느껴지는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의 삶에 활력이 없는 것, 공동체가 협력이 안 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정말로 내 삶 하나를 지탱하기에 생명의 힘이 너무나 부족하게 보여요.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가정도 교회도 분명히 축복의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머리로는 다 아시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요즘 가족들이 기껏해야 넷 아니면 다섯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안 되는 거죠. 가족끼리도. 협력함으로써 무언가 상승하는 축복의 기류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계속 그냥 오늘도 붙들지를 못하고 항상 그 계산해야 됩니다. 더 좋은 제도, 더 좋은 무언가 있어야 되죠. 더 많은 물질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시대에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 지적한 이런 현실에 머물게 된 것은 이런 더 좋은, 더 편한 이런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각 개인이 분명하게 영적 표대를 보고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리고 나의 삶과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리겠다라는 그런 의식과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무기력한 것입니다. 영적 표대와 목적 의식이 결핍되면 우리에게는 삶의 활력도 공동체적 협력도 다 물 건너간 옛날 이야기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은 정말 우리가 영적 표대를 보고 그리고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싣고 그리고 가겠다라는 그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가겠다라는 그 목표와 목적의식 그것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제가 일찍이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 부름의 상이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서려 있는 것이다. 그랬죠? 자, 한마디로 하면 무엇일까요? 부름의 상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면류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뭐 의의 면류관 이렇게 많이 말하죠.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 면류관의 근본, 정말 컨텐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거창하고 뭐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한 행하면서도 평생 배워가야 할 그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대하지만 동시에 놓쳐버리면 삶과 세상이 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 역사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할 때, 내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지 못할 때,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사랑하지 못할 때, 내가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사회와 자연과 세상을 사랑하지 못할 때,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할 때 사실 우리의 존재는 없는 것과 방불합니다. 존재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사실 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사랑에 사활을 걸고 있고 그 사랑에 승부를 걸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것 하나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부름의 상, 뭐 이것을 뭐 유업이라고도 하고 뭐 하늘의 축복, 영적 선물, 뭐 기타 등등, 뭐 기업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모든 하나님의 부름의 상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된 그 시현이 그 부름의 상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순종의 삶으로 이루신 모든 그 숭고한 가치가 이루어진 그 가치가 하나님의 부름의 상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랑에 내가 개인적으로 반응하고 공동체적으로 반응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협력해서 이루어진 열매, 그것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이 삶의 동기가 되어서, 그래서 정말 이 나의 땅이 지금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로서 맺어진 그런 영적 열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사랑의 헌신과 노력이 없이는 그야말로 우리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우리 바울이 사는 살았던 그런 바른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 사랑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서 너무 기뻐요. 사실 지난 9년 반 동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제가 정말 참 기쁘고 그리고 즐겁습니다. 제 표정도 그렇게 보이죠?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정말 남 모르게 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정말 사랑하고 사랑의 싹을 트고 사랑의 줄기를 정말 소중하게 다듬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을 한두 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우리 교회 2014년도 또 그 이후로도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우들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 물질로 돕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이렇게 찾아가서 정말 무엇 하나라도 이렇게 건네주는 정말 그 사랑의 실천이 교회에서는 최고로 중차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다른 것이 잘 돼 있어도 이런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교회는 그냥 허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모든 것이 안 좋게 보여도 성도들끼리의 이런 사랑의 교류, 사랑으로의 섬김, 이것이 있으면 주님께는 최고로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사랑을 연습하고 또 뭔가 더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이 사랑의 실천 위에 열리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의 실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의 표대가 이렇게 거창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누가 어려운 사람 없나? 정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정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애기 마시라고 이렇게 주스 한 통이라도 사다 주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그 사랑의 행위들이 우리에게 정말 더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공동체의 사랑의 표대는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목적 의식을 우리는 분명하게 풍성하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럼 제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나눴던 그 내용을 또 영적 교훈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영적 표대를 보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미래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낮은 몸, 아직 우리가 사랑으로 순종함으로 살고 또 살려고 하지만 아직 그 완결점에는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벗지 못했죠,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낮은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사신 그 사랑의 삶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인간의 숭고한 그런 지고한 가치가 담긴 상태, 그것을 영광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도 또한 사랑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데 좀 더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할 진리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과 미래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가 들어갈 삶은 전혀 무관한 삶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사랑이라는 영적 푯대를 향해서 살고 또 그렇게 헌신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기독교의 소망의 실체는 훨씬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풍성하게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라는 영적 편대를 향해서 살아가지를 못하면 기독교적 소망의 실체는 결코 선명해질 수 없고 자신에게 확신이 있는 소망의 실체로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예수 믿고 미래에 얻을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거기서도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그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소망은 점점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욕망의 실현이죠. 그런데 자기 욕망의 실현,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존재할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망의 실현이라는 것은 허망한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표현과 또 그것에 대한 나의 에너지를 쏟아 부음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더 깊이 갖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독교적 바른 소망의 실체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랑을 하며 사느냐, 사랑을 게을리하며 사느냐, 아니면 사랑을 하지 않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든 하실 때 사랑의 동기부여를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시면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의 동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랑의 동기는 내 안에서 안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동기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하신 말씀 따라서 정말 배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배워서 해야 한다라는 말에는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해야 할 때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내가 사랑이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이라고 인정받는 때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냉수 한 잔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큰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랑이라는 사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단돈 3불, 4불, 5불의 돈은 작은 돈이 불과할지 몰라도 홈레스들에게는 따뜻한 햄버거 하나 값이 됩니다. 단돈 3불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사랑의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말입니다. 냉수에 사랑이 담기면 그 냉수는 냉수 한 그릇의 가치가 아니라 사랑의 무한한 가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비밀을 알고 정말 작은 것을 행하시며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라면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장한 자녀에 대한 그 집착 버리셔야 합니다. 부모나 보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나이스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도 버려야 합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내가 하는 사랑이 마치 씨앗과 같이 이렇게 작아서 미미하고 그리고 무시돼도 될성 싶다 할지라도 뿌리기만 한다면 그 사랑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줄기 나고 꽃이 피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제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만, 뭐 자랑 사실은 자랑이죠. 우리 지금 저 아리조나에 이제 구직해서 교수하고 있는 자매가 한 분이 있는데, 그 자매가 아리조나 가서야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리고 그 자매랑 별로 교류가 별로 그렇게 깊이 많지는 않았어요. 죄송하게도. 근데 교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우리 자매님 힘내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이 자기에게는 되게 큰 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자랑은 아니지만 그에게는 제가 할 만한 일을 한 것이잖아요. 그죠?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사랑의 힘으로 받아들였으니까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있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죽으면은 이 땅의 것은 다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죽음 너머로 펼쳐질 그 오는 세대의 그 삶으로 들어갈 때 이것은 연장선입니다. 연장선인데 그 연장선에는 이제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들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제 소중하게 살 때 인간적인 것들은 다 거기에 걸려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며 살았던 것들은 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그 오는 세대 속에서 더 크게 영적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일이 가능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나 보는 앞에서 정말 너 사랑하는 삶잘 살았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인해 주시니까 그것이 열매로 이렇게 딱 우리에게 보이고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어지시죠? 마지막으로 바울의 권면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이와 같이 서라. 어떻게 서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치고 경고하고 권면하였던 것 같이 서라. 즉,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와 같이 서라. 주 안에 서라. 이 말이죠. 사랑 많이 하고, 사랑 많이 받고, 그리고 사랑 인정하고, 사랑의 비밀을 캐내어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살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사랑이 내게 지금부터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사랑을 하지만, 그때 가서는 얼마나 더 크고 풍성하게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사랑에 대한 나의 소원이 극대화되어서 성취되는 것이죠. 이제 올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목들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그 감사의 제목 위에 더큰 사랑으로 우리의 세계가 넓어지고 신앙이 견고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히 입은 자들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부름의 상을 쫓아 사는 사람, 사랑을 쫓아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만큼 약속의 실체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터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